그러면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하셨으면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위롭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의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허락지 아니하고 하였고 요나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는 자기에게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 군대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1968년 군에 제대를 하고 경북 김천에서 이제 복음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선산에서 서울에 이제 그 기술학교 다닐 때 이제 주로 구미에 기차를 타고 내릴 때 김천에서 자주 내려서 오는데 촌에서 하는 제가 김천 도시가 너무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평화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고 그 도시가 좋아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68년 이제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거기 이제 하루 이제 다니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현재 서울대에 있는 거기에 자리에 큰 목장이 있었는데 이제 목장이 이제 끝나고 공터가 있어가지고 영국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 텐트를 쳐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전하고 이제 저녁 집회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그 텐트 중에 많이 모여 놀고 있는데 네가 와서 그 아이들 좀 지도할 수 있겠느냐고 아, 예 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텐트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 주간을 보냈어요. 다 마치니까 선교사님이 수고했다 그러면 3,500원을 그때 저에게 주셨어요. 3,500원은 그 당시에 큰 돈이라서 그 돈을 들고 기차에 물도 한 그릇 안 사먹고 바로 김천으로 달려갔어요. 3,500원 가지고 방을 얻으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갔는데 딱 방이 마음에 드는 방에서 하나 딱 얻으려고 하니까 전세 7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전 군에서 막 제대가 경제 감각이 없어가지고 방은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큰 돈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7만 원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천시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둘러봤어요. 세탁소도 있고 다방도 있고 양품점도 있고 가게들이 쭉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영들도 자기 사람의 저렇게 건물들을 주는데 하나님의 종이 복음전에 왜 건물 안 줘요? 건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리를 돌아보며 이야기했어요. 저기 세탁소가 있네요. 양품점이 있네요. 다방이 있네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세탁소에서 빨래하는 거하고 우리 죄 씻는 거 비교가 됩니까? 뭐래도 이게 세탁소보다 중요하고 다방보다 중요하고 양품점보다 중요한데 세탁소 하는데도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다방도 건물이 있는데 보금적 건물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압곡동 산속에 옛날 우리 예배당에 거기 제가 있으면서 틈이 있으면 김천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돈이 없지만 하나도 염려가 안 된 것은 세탁소하라고 건물이 있는데 이 복음이 세탁소만 못 하겠느냐. 다방하라고 건물이 있는데 이 복음이 다방만 못 하겠느냐. 내가 저 세탁소보다 다방보다 훨씬 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건물 안 주시겠느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시간 있으면 방을 얻으려고 김천 한 번씩 나와 둘러보고 하는데 그러나도 김천에서 와서 건물을 둘러보고 다시 압곡동으로 가기 위해서 김천에서 거창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는데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을 만나 키가 크고 대머리 지신 분인데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같이 자리를 같이 앉아갔어요. 저는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영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지금 어디를 가느냐고 여행을 간다고 무슨 여행에 전도 여행을 하냐 아니 그냥 여행을 한다고 그 이야기도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복음 안 전 여행이나 다녀 이 썩어도 한참 썩었네 막 차 안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면서 왜 하필이면 한국에 당신 같은 사람 선교사로 왔느냐고 여행이나 다니고 보험 안전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여행 갈라 해도 돈이 없어 못 가는데 돈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썩었다면 막 그 창까지 가면서 고래고래 과음을 당장에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썩은 선교사 필요 없다고 막 고래고래 과음을 이분이 아무 말도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진짜 영국인 신사고 한국인 진짜 막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차에서 내렸어요. 다시 압곡동 가는 버스를 더 살라고 버스표 사는 데 있는데 그분 제 곁에 다가왔어요. 미스터 박. 예. 나 오늘 당신 잔데 하룻밤 자면 되겠느냐. 그러시라고 따라오라고 압곡동을 데려갔어요. 저는 제가 이 압곡동 살았을 때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산 중턱에 있는 동네인데 와서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면 그 산이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워 꼭 동양화 같아요. 소나무도 있고 소도 있고 들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 아름다운 이제 동네에 선교사님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물이 없어가지고 도랑물 먹는데 산소에 도랑물이 뭐 깨끗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같으면 생각을 좀 할 건데 선교사님 도랑물을 드리게 했더니 드시게 했더니 그럼 설사하기 시작하시는데 확실히 한국 위장이 영국 집은 훨씬 좋더라고요. 지금 아무렇지 않는데 한 설사를 하시면서 4일 동안 알아 누우셨어요. 우린 계속 전도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4일 지난 뒤에 가시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앉으셔서 아침을 잡수고 가시려고 하면서 미스터 박, 예, 부탁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나는 참 많은 선교사들 만나봤다.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사는 사람을 본 적은 처음이다. 뭐 그렇겠죠. 당신의 사는 그 삶을 배우고 싶다. 웃었어요. 이거 뭐 배울 거 있느냐고. 그래서 살면 되지. 아니라고. 나 참 많은 선교사를 만났고 목사님 만나고 당신처럼 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1년만 당신 같이 살게 해줘라. 당신 곁에서 1년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세상에 별 사람을 다 봤네. 성경을 배우겠다면 또 뭔데? 삶을 배우겠다. 삶은 이게 뭔데? 그분은 그때 막 제대하고 우리가 사는 삶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새벽이나 성경 읽고 밤만 뭐 전도하러 뛰다니고 뭐 굶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 것이 이 앤더슨 선교사님께 너무 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내가 미안한데 당신하고 우리가 삶은 다르다. 당신은 영국에서 선교비가 올 건데 오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린 자주 굶는다. 근데 당신은 돈이 와서 빵을 먹고 난 굶을 때 당신 나한테 빵 조각 하나씩 주면 내가 하나 안 바로 당신 바라볼 것 같아서 그 어려울 것 같다 그랬어. 만일에 당신이 나한테 내가 굶어줘 돈 10원 안 주고 당신을 굶어줘 내가 안 도와주고 물질 거래 안 하기로 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거 저도 얼마든지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김천으로 방을 얻어서 와라. 우리 곧 김천으로 갈 거다 그랬어. 아 좋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며 뛰어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악곡동으로 찾아오셨어요. 와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미스터 파 오해하지 마라고 내가 김천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35만 원 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같이 방을 얻고 같이 지내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돈 거래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돈 거래가 아니고 같이 이제 방으로 같이 한 집에 살아야 하니까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느냐고. 그래서 그 35만 원 그때 돈으로 35만 원이면 김천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김천에 가서 우리가 집을 얻었어요. 선교사님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집 부엌 따로 두고 우리 부엌 따로 두고 다르게 이제 방을 나누어서 딱 차단했고 사는데 정말 우리가 김천에 갈 때 우리 같이 있던 형제가 저 밑에 나보다 한 살 어린 형제가 구원받아서 나를 많이 따랐는데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처가 집에서 도와서 이제 쌀 한 말 하고 제가 김천에 갈 때 가져간 게 그때 이제 여름이니까 속옷 소피아로 한 벌이 있었고 메레슬링 이제 그 뭐 하고 팬티 하나 있었고 입고 있는 옷 한 벌 가지고 있는 게 성경책 하고 노트하고 빨간 볼펜하고 파란 볼펜 그게 제 재산 전부 다였었어요. 김천 사는 삶을 사는데 배고플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젊으니까요. 젊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거예요. 이야기했지만 성리생활 살아오는 기독교 그때 한국 유일한 그 잡지사가 성리의 생활사인데 그 총무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강사를 보내준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첫 해에 25개 교회에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요청을 받고 난 뒤에 젊은 청년들 또 광고를 해서 모았어요. 한 5, 6명 모아가지고 5개 팀을 나누었어요. 5개 팀을 나누어가지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했어요. 성경훈련, 전도법, 어린 노래, 그리고 뭐야, 그 여러가지 율동, 뭐 많은 걸 배워가지고 25개 교회를 나누어서 한 교회가, 한 팀이 5개 교회씩 나누어서 보냈어요. 제가 처음에 간 데가 이제 그 산청군 생초면 생초교회인데, 막 그 교회에 어린이 여름 수양회인데, 어린이 수양회 저녁에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수많은 집사들이 구원받고 장로들이 구원받고 그래 그때 최장로님이라 있었는데 최장로님 저를 막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따님이 있었는데 저를 사위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명희 자매라고 그 자매도 구원받고 참 좋았어요. 그 우리 대구 살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하룻밤 자고 하고 그랬어요. 참 구원받고 사람들 순수해요. 시골 사람들이. 제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가슴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저녁마다 복음을 전하면 기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감격해.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 한 300명의 목사님들이 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 그 대표 목사님 키가 크신 분이 내가 이제 말씀 전하고 바로 저 이제 떠나왔거든요. 디디리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아주 연락이 왔는데 MOU 맺자고 우리 같이 일하자고 이분들이 우리가 전가하는 제3의 복음을 저는 막 깜짝깜짝 놀래고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감격해. 하나님 우리가 뭔데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가장 쓸모없는 나에게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해. 가슴에다 복음을 담고 가면 옷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밥이 없어도 문제, 돈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죄삼을 받지 못해 산수에 가 기도에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죄가 씻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복음의 분위기에서 확 젖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초교회에 최군수 장로로 있는데 그 최명희 자매 오빠인데 지금도 저하고 친해요. 진주 간다는 꼭 와요. 한 번은 저희들이 여름 수양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그 산청 찾아갔더니 그분이 막 여러 알아봐주고 막 돕고 그 청년들 참 우리가 너무 그렇게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그 이제 여름에 하고 겨울에는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산청 생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는 나에게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입을 열면 마음 안에서 복음이 막 쏟아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전도팀 보낼 땐 여비가 없어서 진행하는 추록 손들하고 얻어타기도 하고 그래 갔는데 올 때는 돈도 가져오고 박카스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해인사에 가서 하루 우리도 이제 거기다 워크숍을 했어요. 마치고 하루 가서 막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기뻤어요. 밥을 굶는 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뭘 주고 이 복음하고 바꾸며 저는 이 교회가 오래오래 복음의 빛을 잃지 않도록 계속 전도자들하고 싸웠어요. 오늘도 싸우고 젊은 전도자 앉혀놓고 야단도 치고 과음도 지르고 막 싸워요. 여러분 이 복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오래 머물질 못해요. 복음은 어디 넣어둘 냉장고에 넣어둬도 안 되고 어디 놔둬도 지켜지기 어려운데 복음은 마음 안에서 지켜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복음이 있어서 이 지구 위에 복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복음 이거마저 빛을 잃으면 이 지구는 흑암으로 변할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구원을 얻으며 어디가 복음을 듣고 어디가 죄사함을 받고 어디 가서 거듭난 예언을 읽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일흔이 넘었는데 요즘 감사한 거지.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귀한 종들이 하나 둘 우뚝 우뚝 서 올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김은달 장로님이 피지에 가신다는데 김 장로님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자매님 안 자매님 성이 안실 안 자매지 자매 아니라고 안 자매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 받으셨는데 안차이 안영이 뭐 전부 이렇게 전부 다 안숙희 전부 다 이제 형제지간인데 부산 무화회관 집회할 때 그 제일 큰 언니가 안숙희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으로 돌아왔고 동생들도 그리고 그 어머니도 복음 안에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생각하면 우리 교회 김원달 장로님 뒤따라서 섬 많습니다. 키리바시도 있고 피지도 있고 솔로몬 군도도 있고 바누아투도 있고 뭐 그런데 김원달 장로님 보고 피지만 있지 말고 솔로몬 군도도 가고 이곳에 키리바시도 가고 바누아투도 가고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 막 콘테이너 이제 빨리 짐을 실어 건데 마침 또 정영재가 식당 이제 딱 이렇게 중지에 딱 하면 거기 있는 그릇들 실어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릇도 주고 뭐 다 주시더라고요. 빨리 콘테이너 실어 가지고 또 제삼책하고 뭐 나 끌러 너 끌러 다 이제 또 이제 좀 싣고 그래 가신다 그러는데 꼭 내가 가는 것처럼 즐거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뒤따라서 김은달 장로님 보니까 아주 막 젊어요. 저보다 4살 차인데 한 60대 이제 말일인데 60대 초반 같아 젊어요. 하나님 이름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막 건강한 것도 좋고 자매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70전까지는 가도 돼요. 가서 요즘 뭐 평균 수명이 80 넘어간다니까 한 뭐 10년 동안 섬섬마 다니며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대구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비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압곡동에 있을 때, 장팔리 있을 때, 제가 제일 편했을 때 군대였었어요. 군대는 밥은 안 굶었거든요. 지금도 뭐 요즘 밥 안 굶지만. 제가 대구에 파동이 있을 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는데, 한 열대 명 앉혀놓고 이단 소리 듣다가 그래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시면서 계속 복음의 문을 여는데 1989년도에 우리나라가 88년도 올림픽을 하고 그 당시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인데 89년 올림픽 88년 올림픽하는 그 해 89년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가 너무 나빠가지고 국민들 해외여행을 안 시켰어요. 여건을 만들질 않았어요. 외교관들에게나 여건 주고 기업하는 기업회 회장이나 여건을 주고 그 당시 여건관이 막 굉장히 고급 인사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는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세계로 여건이 있어야 나가지.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던 19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여권을 발급해 줬어요. 그때 내가 이제 막 45세 간 넘어서 19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여권을 손에 쥐었어요. 우리 부부가 미 대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를 받았어요. 89년 3월 달에 LA 가서 집회를 한번 했고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국의 교회 잘 되든 말든 막 좀 복음 전할 만한 다 해외로 보냈어요.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 한국 사역자보다 이제 수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를 한 200명만 더 있었으면 좀 쓸 만큼 쓰겠다 싶은데 막 일꾼들은 모자라는데 목회자들이 막 믿음으로 안 살고 딱 보낼 수는 없고 일꾼은 모자라고 막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럼 매일 싸우죠. 매일 싸워요. 오늘도 뭐 오후 내내 싸웠어요.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머물러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선교는요. 요즘은 이제 미국인 선교사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1950년대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만 500명 있었어요. 한국에. 전 세계 미국인 선교사들이 다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세계 어디 가도 미국인 선교사가 없고요. 기쁜 소식 선교의 선교사들이 세계를 다 선교처럼 잡아가 감사해요. 아프리카 가보면 한국인 선교사들 다른 교회 선교 거기 가서 선교 안 해요. 골프 치고 낚시 다니고 돈 가지고 와서 현지인들 돈 주고 선교하는 그게 다예요. 골프장에 가면 한국인 선교사 가득 차요. 아프리카 같은 데. 미국인들은 선교 생활할 때 너무 화려하게 아프리카 정글에 선교하면 그분들은 자가용 비행기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냉장고 써요. 전기 없는 데서. 작은 미국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우리는 지구 생기고 이런 선교는 생전 처음 있었어요. 그냥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냥 가라켜. 말도 한마디도 모르는데. 김범선 목사가 브라질 갈 때 목사님 어떻게 갈까 물어보고 어떻게 가기는 비행기 타 대한항공 브라질행 비행기 타면은 한국 사람이 많아 브라질 사는 사람 전도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방고 듣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 교회가 쉬어졌고 코스타리카 조성준 목사 처음 가는데 코스타리카 말 한마디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조성주 목사라는 분이 선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반 교인이.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인 선교사 가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그냥 간대. 좀 도와줘라. 코스타리카의 조성주 목사 비행기에서 내 세관에서 뭐 질문하는데 말을 못하니 그 웃고 쳐다보니까 두 시간 동안 시간에 세워있다 나가라 하더라. 그래 나갔는데 딱 나가서 보니 캄캄한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혹시 한국 사람이시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조성주 선교사님이세요? 예, 어떻게 왔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코스타리카에 떠났대요. 그 날 보고 좀 도와달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래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배터리 냉장고 있고 성형차 있고 자가용 비행기 있고 그런 선교 비교할 수 없이 일을 해서 이제는 저희들 선교사를 가 있는 나라의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여러 개 일어났어요. 몇천 명씩 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이제 정부가 알고 이제는 이제 뭐 저들 크게 이제 대학마다 IYF 행사하고 정부에서 땅도 주고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저 섬에 복음 전도자가 있을까? 저 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 누가 저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아무 섬이나 뛰어다니면서 알든 모르든 복음 전하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막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어요.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 키가 여섯 규빗 한 뼘.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 3m 돼. 6규빗 한 뼘이면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 두 규빗이 그러니까 90cm, 3구 27, 6규빗이면 270cm고 한 뼘이면 30cm에서 딱 3m예요. 우리 뭐 농구선수 2m 되면 무지매 커 보이잖아 그죠? 여섯 규빗 한 뼘나 3m 된 장군이 모투구를 쓰고 어린 값을 입고 방패던 자 앞에 방패를 들고 지키고 있고 단창을 메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목경 값을 탁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여자들 몸 안에는 산이 있대요. 어떤 여자는 몸이 아주 건강하고 남자도 튼튼한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가 너무 건강해서 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자를 다 녹여 죽인다 하더라고요. 그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산부인과 의사는 만일 여자의 몸 안에 산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자가 하나도 안 죽지요. 건강하죠. 근데 만일 여자의 몸에 산이 없으면 비실비실한 정자, 병신전자도 가서 난자를 만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아기를 낳는데 비정상적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 여자들 몸 안에 산이 있어가지고 정자를 다 녹여 죽이는 것 같지만 산이 있기 때문에 튼튼한 정자만 그 산을 뚫고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우리들 속에 산이 있어 정자들에 깨는 막 우리를 죽이는가 그렇지만 튼튼한 아기를 낳도록 하기 위한 한 뜻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대적도 주고 핍박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훨씬 튼튼하게 강하게 힘있게 우리를 만드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내리게 된 원인이 어디냐면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더라고요. 기독교인 매일 내놓는 자기 집에 인초를 삼아서 기독교인을 섭을 싸가지고 불을 놔서 기독교인으로 초를 만들어가 몸이 다 들어가게 하고 그 불을 밝히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했는데 그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기독교 밖에 금지령을 내리면서 기독교 밖에 금지령 딱 내려지면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토릭이 되고 거기서 면죄부를 팔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고 면죄를 팔고 그런 악한 일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대적을 당치 아니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만 좋지만도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거짓말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일할 만한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뭐 목회자 그냥 좋은 일만 좋아만 보인다면 너나 나나 와서 이제 목회자 하려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목회자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저는 목회자들이 편하게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라가 이제 다 망했구나. 우린 다 망했어. 이제 멸망. 그런데 그 골리앗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다윗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할 텐데 이스라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하지만 다윗의 집에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부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고통도 주고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무서운 적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왕이 돼가는 길에 서서 이제 한 발자국 단계를 이어받는 것처럼 어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괴로울 때 믿음 없는 사람 다 잠자고 숨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그렇지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힘있게 일어나서 고난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런 거예요. 저는 한평생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열댓 명 모아놓고 이단 소리 듣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면 날마다 많게 이번에 시카고에서 또 다른 저 뭐야 도시에서 LA에서 목회자 모임 때 목회 450명이 왔고요. 또 이제 서부 지역에 동부 지역에 이번에 어제 저에게는 200명 넘어 한 250명까지는 200명 훨씬 넘는 목회자가 왔대요. 그분들이 우리 설교를 듣고 우리 복음을 듣고 생전에 신학교 어디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목회자니까 이게 가짜다 진짜다 그걸 확 아니까요.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원래부터는 우리 칸타타 할 때 기성교회 목사님이 많이 도왔어요. 자기 교회 차를 빌려주고 광고를 해주고 자기 교인들 봉사도 하게 하고 자기들 교인들 다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미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교리나 교회를 그것도 없이 하나로 모이면서 복음 위에서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번 대전도 집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복음 전하면서 이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단이란 거짓말 들은 그렇지 점점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또 지난 저희들 10여 년 동안 기쁜 소식지를 통해서 매주 10여만 명이 기쁜 소식 선교회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전에는 전천에서 막 신문지면 다 버리는데 요즘은 읽어본 사람이 전부 귀중하게 받아가지고 보면서 접어가지고 집에 갔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 그 뭡니까? 신문 잡지 그 우리 만드는 형제 자매들은 너무 귀하고 보람된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구원받아 말은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중에 하늘에 가보면 다 알겠지만 기쁜 소식을 통해 구원받아 많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해마다 대전도 집회 때 와서 인터넷으로 또 주일 난 예배 인터넷으로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젠 우리 이단이라는 사람 아직도 앞뒤 꽉 막힌 사람만 이단을 그러지. 이젠 좀 생각할 줄 아는데 우리 이단이라는 사람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런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런 집회를 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위협했지만 사단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많게 하려고 이 복음을 중지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절대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 사탄은 자꾸 우리 육신 속에 젖어가지고 육신 속에 흘러서 육체로 흘러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시들하게 여기지고 복음을 위해 살려 육체 속에 흘러서 육신적인 삶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많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육체 속한 형제가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하는 툭툭 튀어나면서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에 하이더블의 김동엽 선교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인도 하이드라바 텔랭가나 주하고 MOU를 맺었어요. 주의 장관이 김동엽 선교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장관을요. 처음엔 어떻게 장관 안 되는데 매일 찾아가니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장관이 나중에 김동엽 선교사를 보고 선교사를 보고 좋아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델링가나 좋아하고 MOU를 맺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교인은 힌두교도들인데 기독교인들하고 왜 땅을 주느냐 방연사고 그 장관 밑에 있는 분이 서류 옮겨가지고 서류 올려가지고 이 기독교도들께 땅을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 장관도 비서 그자 찢어버렸다시 새로 서류를 올렸어. 마지막에 막 MOU가 딱 사인이 끝나고 나니까 그 장관님이 김동영을 끌어안고 10분 안에 한 5분도 안은 빙글빙글 동안 춤을 추고 울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도 우리를 돕는 사람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얻었어요. 너무 좋은 땅을 얻었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와이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린 돈이 없습니다. 건물 짓는 게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장관이 뭐라냐면 그렇지만 지어야 한다. 우리가 지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어주면 정권이 바뀌면 우리 땅, 우리 건물이면 당신들 건물 뺏긴다. 당신이 지어라. 그래도 우린 돈 없다. 못 짓는다 그랬어요. 땅 주는데 우리가 못 짓는다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인드 강의 돈 받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 짓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 마인드가 돈 받고 해요. 많은 사람 제가 갔는데 대학 교수들이 7, 800명 모였어요. 제 마인드 강의 들으려고. 가득 찬데 마인드 강의를 했어요. 대학 측에서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좀 많이 강의 좀 해달라고 우리 대학원은 그냥 한 종일 다녀도 다 못 다니겠는 거예요. MOU 맺고 우리 대학에 와서 일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아는데 나를 거는 누구냐 마음백하는 이거 그분들 이러면 뭐 어떻게 이런 글이 있나 깜짝 놀래요. 이거면 한 번 읽으면 돼. 두 번, 세 번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뭐 우리가 볼 때 늘 하는 소리 그렇지 않아 그죠? 우리 늘 하는 소리인데 이번에 우리 부인의 서초구청 뭐 또 다음에 제가 구청에 가서 이제 우리 그 마음톡 뭐 마음 뭐 뭐 그거 그래요. 자, 하나님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타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일하서 막 길을 열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뭘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율법을 지킬 때, 그 뭐 할 때?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놨는데 그걸 깨닫죠. 그거 깨달으면 돼. 그걸 몰라 죽어가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2001년도에 그라시아 합창단을 그때 창설할 때 시작할 때 저 놈은 8명 옆으로서 칸타타였어요. 그때 그게 초라한 그때 우리는 초라한 줄 우리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조선일보를 읽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있었대요. 피아노 트리오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셋이서 연주하는 피아노 트리오라고 그러는데 성경 SK에서 1년에 5억 지원했다고 세 사람한테. 그런데 그 단이 해산이 됐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피아노 트리오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 좋은 트리오인데 막 섭섭해서 그 글을 써서 읽었어요. 피아노 트리오 세계 팀이 세상에 마음이 안 맞아서 나눠진 거예요. 내가 그때 세 명이 마음이 안 맞는데 그라시아스는 앞으로 40명 뭐 50명, 100명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그라시아 합창단을 다스리지, 이끌지 자신이 없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부터 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라시아스는 아이 와이프 하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노래를 준비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자. 그라시아스가 노래 부른 뒤에 항상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공연장 따로 다르지만 그 메시지 전한다 종교행사라고 종교행사 거부한다고 막 못하게 한 경우 참 많았어요. 몇 년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왔는데 오전하고 저녁에 가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왜? 워낙 지금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종교행사라고. 내가 하나님 이야기면 다 종교행사냐. 대한민국 예국가에 하나님 보아서 그 노래 부르면 전부 다 종교행사겠네. 그래서 하필 그거 저 뭐야 예국가에 그게 있어가지고 마치 이야기가 됐어. 그래 아무 소리 못하고 그날 저녁에 다시 말씀 전했어요. 그럴 때 있고 어떨 때 말씀 못 전할 때도 한번 있었어. 몇 번 있었어. 그래도 꺼지면 말씀을 전하는데 미국이 이제 한국은 막 10분만 전해도 막 사람 일어나고 막 시름표를 보이고 나가고 그래서 막 전하기 어려운데 세상에 30분을 전해도 그대로 앉아 막 아멘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이 모일 때 7,000명, 5,000명, 3,000명, 최하가 2,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가 갈 때 말씀 전에 다 불을 꺼요. 앞만 비추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조용하게 들으라고 앞만 저만 쳐다보고 불을 캄캄한 데서 아멘! 하고 막 박수가 치고 그러면 제가 먼저 흥분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막 열을 받아 막 치네요. 그리고 막 나오면 그들이 구원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얘는 우리 선교회가 복음을 전하냐 옛날에 타락했을 거예요. 저희들 교회 선교비가 헌금이 한 달에 한 1억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내가 자세히 계산 안 해봤지만 반 이상이 선교하는데 해외 선교에 쓰여지더라고요. 뭐 선교하는 일에 여비도 보태주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오면 교회 형제한테 돕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월드캠프 할 때 민박해서 돕는, 그게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 분들 막 호텔에다가 모셔놓고 하려고 하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드는데,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집을 얻을 때 민박을 생각하고 집을 얻고, 가구를 살 때 민박을 생각하고 가구를 사고, 침대를 살 때 민박을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적은 교회가 돼서 복음을 막 형제자매들이 음식 점성껏 해주고 대접,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관님들이 총장님들이 해외 국제행사 나가보면 그 호텔에 자고 그러는데, 이런 대접을 평생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 가면 장관님들이 나를 그래 대접해 주려고 그래요. 박모사님 너무 우리가 대접을 받았다고. 그럼 박모사님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냐고. 내가 뭐가 겸손한데 하만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제 전 세계 원래 한 서너 개 대학에 많이 나가 신설되고, 2017년에 현재 될 계획은 한 50개 대학에 많이 나가 신설되고, 2018년에 한 100개 대학.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마인드 학과가 설치돼서 마인드를 하는데, 그 마인드 학과 박사들은 우리가 이제 줄 텐데, 박사 이제 학위 주는 그 학교를 설립해서 구원 안 받은 절대 박사 학위 주지 마라. 마인드 학과의 제일 높은 탑이 구원이다. 그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마인드 학과 강의하고 시험 자주 쳐라. 그래, 시험에 학점 떨어진 사람들은 개인 교습을 시켜라. 교수실에 불러놓고 다섯 명, 열 명 앉혀놓고 개인 강의하면서 복음 전해라. 이번에 참여 콥벨트 대학 가서 이제 거기 대학이 국립대학이니까 대학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인드 학과 할 거 이제 마지막 최종 종합 이제 제가 가서 심사를 받았어요. 제가 마인드 강의 샘플 한번 하고 한 분 말했어. 목사님 마인드 강의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보면 10장, 15장 탕자 얘기를 하면서 탕자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가르친다. 그러는 그 담당 자들이 교수들이 전부 다 박수 치면서 우리는 이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학과가 채택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막 총장님이 너무, 지난번 3월 달에 갔을 때 구원받은 총장님이 그 다음에 우리 저 7월 달에 한국 캠퍼 오시고 막 너무 좋아. 그분들 한국 와보고는 전부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와이퍼 사람이 어느 나라에도 장관도 있고 뭐 국장도 있고 뭐 대학 총장도 그래 놓으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으로 아이와이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역 부인도 있고 이제 전 대통령도 이제 베냉 대통령하고 파라과이 대통령 우리 아이와이퍼 고문이에요. 정식 고문이에요. 활동하고 영 부인도 그렇게 일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 살려면 무엇을 해서 잘 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노후를 생각하나 내 가족들을 생각하나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위해 산다면 주님이 오래오래 나를 지키시고 돕히시고 역사할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박문태 장로, 황영 장로 이제 그 변호사 그저 뭐야 한약권 잘 되니 한 이름 잘 되니 건데 실패한 사람 복음 위해서 한번 살아봐요. 저는 뭐 19살에 뭘 알았겠습니까만 제가 19살 때 내 인생 했던 거 다 실패했어. 그래서 나를 포기를 했어요. 19살 때.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뭘 하든지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싸움을 싸우든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년에 50주인데 여러분 1년에 제가 집회를 다니는 게 거의 50회 가까이에요. 거의. 근데 지난 54년 동안 한 번도 몸이 아파 집회를 비워본 적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내가 몸이 아파 집회를 약속한 집회를 못 해본 적이 없었어요. 1999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심장을 고쳐주셨어요. 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해요. 이번에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잠비아서 LA까지 가는데 딱 24시간 탔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두바이 잠깐 내렸다가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여행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전혀 불편 없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99년 그때 죽었을 것 같아 몰라요. 어떤 때는 1년 년도 한 번도 안 쉬고 집회하면 하나님이 알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하실 거라면 뭐 한 500살까지 안 살겠나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이 복음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좋습니다. 김은하 장로님 이번에 피직하시면서 거기 뭐 한국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어찌든지 간에 컨테이너에 하나 해서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많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또 선교사님도 주고 같이 지내라고. 김은하 장로님 한국에서도 훨씬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마음을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지만 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는 사람은 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앵커리지 갈 때 제 아들 내외도 가고 제 딸도 가고 손자들도 가고 우리 식구 제 아내하고 우리 식구 9시 앵커리지 갔어요. 제 아들 복음만 위해 열심히 살고 제 딸도 복음만 위해서 열심히 그라시아스 하고 손자들 건강하고 너무 감사. 며느리 보고 그랬어. 야, 정아야, 예. 종종 내가 보니 시어머니하고 며느 사이에 얼굴 붉힌 일도 있고 수수한 얘기 나오는데 너는 우리 집에 시집온 지 14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하고 얼굴 붉히거나 안만을 의견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야, 너 시험에 내가 알아. 뭘 잘해줘. 아니에요. 며느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자주 부딪힐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박영구 목사가 바쁘니까 우리 며느리가 비서에서 비행기 같은 다 지가해야 하고 뭐하고 또 미국에는 차를 운전할 때 막 20시간, 30시간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큰 버스 몰고 박영구 목사 가다가 제 서로 교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아들도 고맙고 헌숙이하고 영구이가 어릴 때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도 오면 누님 누님 가고 헌숙이는 목사님 목사님 가면서 아들을 봐도 손자를 봐도 내가 늙어가는 주름살을 봐도 복음 안에 살면서 행복만 한 거예요. 우리 글 막 바쁠 때 거의 언숙이 영국이만 집에 내두고 많이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도. 부산에서 무화이란 집회할 때 그때 은숙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영국의 초등학교 6학년을 그랬는데 은숙이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집회하는 데 샀다는 역사에서 영국이가 열이 나고 그런데 지금 한 12시쯤 됐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제 영국에 잠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복음 잘 전하세요. 편지가 왔다. 그야 우리 어린아이도 내버려 두고 뛰어다니면서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키워주고 딸 키워주고 복음이라도 이끌어주고 손자도 건강해주고 여러분 손자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아이들 위해 일하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노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마다 대전도 집회하고 수양회하고 월드캠프하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살아서 있지. 안 그러면 금방 우리 교회가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평안하고 부유해지면 돈이 없을 때는 욕망이 적습니다만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보다 200만 원 벌 때가 욕망이 3배 커진답니다. 2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벌면 욕망이 10배 커진답니다. 옛날에 200만 원 벌 때 살았는데 500만 원 벌면 더 어려운 거예요. 삶이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삶 말고 내가 실제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내가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그럴 때 우리 장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서 슬퍼하신 게 뭐냐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린 오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눈을 감기시면서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니 그걸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저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기쁘게 죽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을 봐도 딸을 봐도 며느리를 봐도 손자를 봐도 교회를 봐도 사역자들을 봐도 내가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역자 기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딪히면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에 서고 일어나는 것 보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참 많아. 그 나라를 바꾸어 가요. 하면 자기 교회 조만한 진짜 막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장관들하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일하고 또 땅 얻고 뭐 이선도 계속 나한테 땅 얻었다고 보고 오고 빨리 지착하고 지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끌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서거진 육체 속에 빠져서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됩시다. 복음을 위하여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복음을 위하면 핍박을 받고 남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누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형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일본에는 작은아버지가 구원받고 일본의 사촌동생들이 구원을 받고 내 조카들이 구원받아서 영주의, 영서의, 영철이 복음전도자가 되고 내 아들 영국이 영주가 복음전도자가 되고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 정말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물질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쓰고 자기 평안한 거, 자기 먹는 자기 즐기는 거에 돈 쓰지 않으고 복음만을 위해 쓰는 건 너무 복돼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고 그 다음날 예수님으로 뽕하는 날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도 복음 때문에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잠도 설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밥도 굶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재판도 받을 수 있고 멸시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로 군대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기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골리앗이 다윗의 군대 장관을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만들었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이란 목동을 드러냈어요. 저도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드러냈다고. 포털 사이트에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일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인데 아무도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일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돕고 지키는 걸 봤어요. 많은 일이 있지만 한 번도 실종하여 내버려 두지 않았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는 정말 눈물도 흘려보고 멸시도 발라보고 업신여긴 당해보고 밥도 굶어보고 잔도 설쳐보고 피곤도 해보고 욕도 얻어먹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다. 생각 없는 사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어리석게 조그마한 부담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이 영광스러운 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은 우리 주의 것이라고 고난스럽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 든다고 숨지 말고 그런 일을 내가 먼저 해야겠다. 이 어려움 내가 먼저 당해야겠다. 나도 예수님 나 때문에 욕을 얻으면 나도 예수님 욕 한번 얻어먹어 봐야겠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은달 장로님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서 정식 우리 사역자만 말고라도 가서 복음을 뒷받침하면서 난 목회를 못해도 한 사람의 복음은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불태워드리고 우리 자신은 손끝만한 것도 아껴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 불태워드려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흔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더 밝고 분명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복음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고 나와서 이야기하실 분 또 몇 분 나와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실 분 나오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서 간증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말씀 들으신 뒤에.
저는 이제 청소업체를 하고 또 이제 대리석 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좀 부러운 마음도 있고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보여주셨냐면 제가 부잣집을 많이 다니거든요. 뭐 이건희 회장님 집도 가봤고 네이버 사장님 집도 가봤고 또 중소기업 회장님 댁들도 참 많이 다니고 지금도 이제 회장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정말 그들보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셨거든요. 박 목사님께서 정말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니 행복하냐, 그 작은 계집아이가 행복하냐고 그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내가 그 작은 계집아이구나, 그 부잣집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나,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그 작은 계집아이를 정말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정말 근간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 IYF를 알리고 우리 칸타타를 알리고 후원하라고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 사업을 더 이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예전 같으면 5명이 들어갈 거 한 4명이 들어가서 이익을 더 얻으려고 했는데 근간에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내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도 한 집에 일을 하러 가는데 9명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피로 우리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부잣집 사모님들을 만나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분들이 정말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들의 마음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은 하지만 제 마음에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또 제가 저도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떼어놓고 다녔는데요. 지금 저희 큰 아이는 중3인데 음악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나갈랜드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저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높은 자 위에 세우시면 내가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참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분명하게 내가 정말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정말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 위치에 세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들었고요. 제가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그런 곳에도 참 이렇게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영업할 줄도 모르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앞에 길을 여시는 걸 보면서 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도 김원달 장로님 뒤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이렇게 제 남은 삶을 아프리카 가나나 이런 곳에 가서 살고 싶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제가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93년 대전 엑스포 때 영어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짧은 영어로 제가 전도를 해서 가나의 떼떼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셔서 정말 이렇게 가나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남은 삶을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도 해야 되겠지만 허락하시면 저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가 구원받고 한 8년 2개월 동안 핍박을 하다가 제가 이제 95년 3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구원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저 나이가 이제 그때 56일 때인데,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던 일도 그때 그 나이 되면 정리하고 간둘 때인데, 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공장을, 건축자재 생산하는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한 5개월 동안 하다가 제가 경영을 잘못해서 망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 1월 달에 제가 부산에서 강남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2010년 후반기에 부산에 오셔서 저보고 서울 올라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올라왔는데 그때도 보면 제가 60이 넘었을 때니까 63인가 그랬더니 그럼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 시골에서 서울 와서 열심히 해서 생활하다가 나이 들면 시골로 가는데 저는 부산에 있다가 다 망해서 서울로 왔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저의 선택이 아니고 목사님이 저를 이끄셨다는 마음이 분명하게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이제 6월 5일 날 목사님 피지 가실 때 제가 갑자기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지로 가서 있던 일들이 있고 피지에 이번에 가게 됐는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종이 선택한 길이다 하는 마음이 들으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오로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인도로 제가 루스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지만 이 길 따라 내가 참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입겠다는 마음이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굿뉴스콜을 가서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교학교로 이번에 이끌어 주셨는데 아직 가족들은 이제 이런 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친척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친척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실망을 주는 이제 그리고 가족들한테 아픔을 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제 모습을 이제 빠지고 정말 복음이 분명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다른 사람 앞에는 설명을 하는데 가족들만 만나면은 입이 떨리고 이제 저를 다 안다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샀는지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막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참 부담스럽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정말 그랬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대처하게 못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거 참 귀중하고 너무 좋은 거고 참 욕먹는 게 너무 기쁜 거고 핍박받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건데 내가 복음 이 앞에서 나를 너무 가리고 있어, 나는 내 몸을 너무 사렸구나, 내 자신을 너무 사렸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교학교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싶고 많은 핍박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전도 집회하는데 편지 쓰기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친척들, 사실은 친척들하고 이번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멀어졌었는데 그들한테 제 하나하나 다 편지를 적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이걸 받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근데 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나 말기나 이제 저는 저는 이제 미친 듯이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적고 목사님 이제 저희가 오후마다 목회자 초청 가는데 기쁨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목사님을 증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런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이제 있었던 부사역자로 있었던 김재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갈등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한테 이제 집무실에서 사용 못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제가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패하고 이제 인천에서 이제 제가 적응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이렇게 부끄럽고 한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목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역자들이랑 이렇게 싸워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들에겐 그런 것이 없냐라고 부담 피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잘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형제자매님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고 좋은 전도자를 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잘 안 되고 이렇게 뭐 게으른 모습도 보이고 나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한계도 오고 사실 인천교회에서 거의 반 정신병자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피해 다니고 늘 거의 막 씻지도 않기도 하고 막 왜냐면 마음이 내가 너무 어렵다 싶으니까는 막 거의 막 이제 저를 막 형제자매님들이 막 교회에서 막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막 그런 거 찍고 막 저 찾아다니고 형제자매님들 보기가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막 그게 제 마음에 그게 잘 안 되고 저한테 많이 메이고 이제 인천에 있는 목사님도 많이 교제를 해주시고 마음도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막 그거에 내가 보답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답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죄인이 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싫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늘 저가 제 마음의 이렇게 주인으로 살고 이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부족해서 이렇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인천에 와서 운영준 목사님이나 이렇게 조규현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다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일이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걸 왜 피했냐면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부끄러움도 피했고 고난도 피했고 다 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만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만을 위해서 산 삶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통과하면 사람들 통과하고 하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통과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 야 이제 네가 너를 위한 삶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란 분이 있으면 고난도 문제 안 되고 부담도 문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망하고 부족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다 이렇게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라면은 내 삶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 아니고 이 말씀 안 듣고 살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간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드렸습니다.
어제 사실 저녁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마치 이렇게 믿음을 심어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마음에다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지껏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삶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지껏 그런 어떤 선이 없이 머뭇머뭇하고 살다가 그때그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지내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서 분명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작년에 할 때 목사님이 메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뚜기가 뛰는 것이 착지가 어디 될지 모르지만 뛰는 것이 정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제 마음에서 그럼 나도 한번 뛰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그때 갖고서 제가 뭐 직장생활 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일주일간 매일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명의 구원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뭘 알았었냐면 목사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냥 해보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때 정확하게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지지군 뒤에 살았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제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근간 사실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제 집에 문제도 있고, 네, 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에서 이제 선을 거해야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리고 분명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마음에 이제 마음이 예전에 그 했던 그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딱 이제 들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은 이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집회에 또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변 보다가도 집회 한번 오시죠 그러면 생각해볼게. 뭐 하여튼 뭐 그냥 저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의 마음에서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주셨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케 하는 것 같아요. 예전이 생각나면서 그래 제가 믿음을 배우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제가 막 노력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발을 내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너무 또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제 안에서 또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 말씀 듣는데 목사님 삶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도 저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참 기대가 되고 이번 집회 앞에도 너무 이렇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기도회나 이런 걸 참석하면서요, 제 마음에 들어진 생각이 강남교회 이광 경제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하는 것들이 것이 그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모임에서 통해서 듣다 보면 그게 이렇게 오는 거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모임에 참석하면 마음이 옮겨지더라 이제 이런 말 좀 했었거든요. 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아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서 죄를 사해놨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걸 가장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나가시고 하는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겠더라고요. 진짜 그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마인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뭐 기회만 있으면 좀 제가 나가서 발표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회사에서 이제 액션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외 워크숍 같은 건데 이제 가서 이렇게 과별로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댓글로 해서 이렇게 고립과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의 그쪽 파트에서 이렇게 내용을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막 제 거는 없으니까 낙글레 있는 거 이렇게 막 목사님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제출하고 제 것처럼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저에게서 상품권을 또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뭐 다 똑같이 나눠준 거지만, 또 그거 보면서 감사했고, 진짜 지금까지는 내가 순수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었다며, 이제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그거니까, 좀 우리를 도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이렇게 그래서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